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리서치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관세는 대선 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공약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60%, 그외 다른 국가나 동맹국에 대해서는 10%의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면서 아주 파격적인 수치를 내걸었고, 이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는 시장의 공포가 좀 크게 달했죠. 그래서 이런 주요 해외 언론들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관세가 도입되고 나서 발생할 여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트럼프는 멕시코나 캐나다에게도 관세를 올리겠다, 뭐 브릭스에게도 가차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었죠.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지두 달이 지난 현재는 다들 어느 정도 관세 이야기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관세가 실현될지 어떨지는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봐도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인지 시장의 반응도 비교적 침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이제 발휘할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벨리 플랫폼에도 요 경제지표 동향 칼럼에다가 관세와 인플레 압력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럼의 내용을 계략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트럼프의 관세가 도입될 경우 실제로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1월 20일부터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지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가 도입됐을 때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우려라면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가뜩이나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인플레로 홍역을 치르다가 최근에 겨우 안정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관세를 도입하고 또 수입에 제약을 가하면 다시 인플레 압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우려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가까스로 인플레를 이제 고금리로 진화시키고 연착륙을 진행하려고 하는 파월의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죠. 실제로 이제 대선 직전에 이제 IMF 부총재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관세의 인플레 압력이 생각만큼 위협적이진 않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의 논리는 관세가 적용된 상품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뛰긴 하겠지만 이때 잠깐 물가가 올라갈 뿐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에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지만 당시에 미국이 뭐 대단한 인플레이션을 겪진 않았다는 점에서 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차트인데, 요 파란색 실선은 관세가 적용된 품목들의 물가고, 붉은 실선은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의 물가입니다. 둘다 PC에서 추출한 것인데, 보시면은 요 2018년을 기점으로 파란색 실선이 뛰어오르기는 하지만 붉은 점선은 추세 그대로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들에는 영향을 주지만 그외 상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2018년에 발행된 요 연준의 논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관세가 이제 올라간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고, 여기에 관세 비용 충격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세가 올라가도 또 별다른 문제는 없겠구나,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나치게 배관시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정작 연준의 수장인 파월이 관세가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좀 에둘러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당시 이런 외신도 보시면은 파월 역시 일회성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평가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골드만삭스나 연준 논문의 설명은 꽤 그럴싸해 보였는데, 정작 이러한 견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파월이 어떤 그런 우려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파월은 지난 11월 중엽에 이미 힌트를 조금 준바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요 파트에 나오는데, 파월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6년 전과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시장 체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처음 벌이던 1기 행정부 시절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연준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트럼프 1기에 비해서 기본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계와 기업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2022년부터 크게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시적으로라도 재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기대 인플레의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인플레 방향성을 다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당시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의 경우 경기 사이클이 이제 둔화에서 요 침체로 넘어가고 있던 요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초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할 시기였고 실제로 그래서 18년에 긴축정책을 펼치던 파월이 19년도 들어서 급하게 입장을 전환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한 바 있죠. 다시 말해서 요 시기에는 관세를 올리더라도 경기 사이클 상으로 인플레 압력을 좀 덜 걱정해도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현재의 경우 확장기와 둔화기 사이 좀 어딘가 있는 그래서 기저에 잔존하고 있는 인플레가 다시 재발하기 쉬운 타이밍인데 이럴 때 관세를 올리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관세로 인한 비용 충격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서로서로 보복 관세를 하는 그런 강대강 구조가 고착될 경우 관세로 인한 비용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다시 자극되고 기대 인플레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여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관세 이외에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 리스크를 불러일으키더라도 이것을 상쇄시키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팩터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죠. 가장 단순하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침체에 빠져서 어떤 디플레 압력이 있을 경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경기가 순항을 잘 해왔고 연준도 연착륙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경착륙이라는 어떤 양쪽의 위험 사이에서 매우 좁은 길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어나가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그런 만큼 언제 경착륙 국면으로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8, 19년도와 비슷하게 디플레 압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경우 관세로 인한 비용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볼 경우에는 미국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늘리면서 인플레 압력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매크로 헤지펀드 키스퀘어의 파운더이기도 한데 24년도 초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서 1920년대와 같은 호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서 디플레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국내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생산시설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과 투자가 개선이 되면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도 올라가겠지만 그 이상으로 관세가 성장의 박차를 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이란 요인 역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자국 환율을 평가 절하를 할 경우 달러 강세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미국 자국 내 인플레 압력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허무할 수도 있지만 근본부터 따져보자면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뻥카를 치고 엄포를 놓고 있을 뿐 실전에 들어가서는 고관세를 그렇게 강경하게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제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언론에서 아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가 온다 그런 얘기에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25년도에는 다음에 네 가지 포인트와 함께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황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는지 여부, 또 관세 정책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지 여부, 경기 사이클 생산성 그리고 성장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또 달러 강세가 앞으로 지속되는지의 여부. 그래서 이제 3주 후에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저희도 이제 밸리에서 이 네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미 정부와 연준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칼럼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업데이트할 것이고요. 오늘 다룬 내용에 더해서 이 관세가 섹터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 특히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할 경우 어떤 섹터에 집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칼럼에 요약을 하고 코멘트도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